실리콘 밸리 에서는 인간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미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이 노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르신 고령자에 대한 명칭도 이제 시니어 또 실버 또 액티브 시니어 또 신중년 이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니어라는 명칭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역할이 단순히 나이 든에서 실력자의 개념으로 상향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니어 선교사를 실버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버라는 뜻은 은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고령자, 연장자, 노인이란 뜻으로 연장자 선교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연장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실버 선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황금기 선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시니어들을 단순히 고령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황금기로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구전에 의하면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니어들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시니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구약의 레위기 19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시니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노인을 시니어를 공경하라라고 명하신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에서는 노인은 축복권을 가진 자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다툰 사실이라든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나 손주에게 축복한 사실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노인의 축복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권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다. 신앙의 전통을 잇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자손들은 자연히 그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인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희생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경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삶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나이 드신 시니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노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 드리며 노인들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린 일은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예선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이 있습니다. 보통 태어나서 20세까지는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선전이 있습니다. 20에서 40세까지는 혈기왕성한 전반전이고 40에서 60까지는 사회의 중견인으로서 결과물을 내야 할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인 60세 이후는 연장전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는 자아 성취를 위한 삶이었다면 후반기는 하나님의 중심에 헌신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를 영어로 successful life, 성공 위주의 삶이라고 한다면 후반기는 significant life, 의미 있는 meaningful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명은 우리 시니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그러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시니어들의 헌신과 수고의 못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에 이런 부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니어들은 설 자리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시니어들의 역할과 지침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니어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니어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의 기간이고 둘째로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수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맞이하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시니어는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욥기 1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니어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적의 연대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니어들은 옛날에 대한 그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대 연대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니어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니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고백이 우리 시니어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힘을 내가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내 목숨을 거두지 말라. 그러한 사명이 시니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니어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는 그리고 공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시니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시니어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노인들은 시니어들은 신중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신중년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전령자, 지혜자,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 나라 신앙 유산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성문서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섯 권의 성문서 중에 하나인 시편 71편 말씀은 시인이여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노년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여 인생의 황금기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어요. 6절에 보기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71편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어려서 교훈을 하셨으므로 18절에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먹지만 점점 쇠약해 간다고 느끼는 그 나이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도 나이 먹는 게 싫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시편 71편의 저자는 삶의 끝을 생각할 그 나이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음에 나는 딱 한 번 우리가 나오지만 그 대부분 나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힘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눈동자가 초롱초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모시고 가는 거지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들이 사명을 회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노년을 맞이하는 이 시인이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더욱을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이나 더욱 찬송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은 이 능력과 이용 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나한테 이용 가치가 없다고 탁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태를 역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은 450g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2천 송이의 꽃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꽃과 꽃 사이를 평균적으로 270만 차례를 이동해야 하는데 왕복 비행 거리가 약 8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벌의 이런 열심, 부지런함은 사람들에게 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꽃이 번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젠가는 다가오겠죠. 100세 시대, 200세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날, 근데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야겠죠.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벌처럼 부지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로 세상을 떠나기 시기까지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일기와 편지를 썼고 설교문을 작성했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또 기록을 남기는 일을 했고 또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많은 찬송가를 작시하고,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구전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지역사회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시니어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지금이나 선교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나이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노인이라도 청년 같은 비전을 품으면 청년이 되고요. 청년이라도 비전을 품지 않으면, 비전이 없으면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그 미국인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78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중거리 핵 전력 폐기 조약을 맺어서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1981년부터 89년까지 8년간 재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70에서 78세까지였는데 나중에 연임까지 하게 됩니다. 정주영이라는 우리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이분은 1998년 8월 6월 16일 날 판문점을 통해서 소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83세였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왕성하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방지일 선교사님은 103살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요구되는 것은 자연적인 나이가 아니라 순도의 헌신과 준비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우리 성도님들 시니어, 나이 드신 노인들이라고 부르지만 시니어들은 선교적으로는 중요한 자산이고 중요한 인재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의사 장로님이 매일 저녁이면 그날 번 돈을 세는 재미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날 또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돈 버는 것만 좋아하는데 오늘 또 네가 만난 사람들에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께서 회개하고 그날부터 예수 복음을 전할 사람들 카드를 먼저 만들고 점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끔 그렇게 파송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양하고 이리는 서로 천적 관계입니다. 서로, 이거는 만나면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예요. 양하고 이리는. 근데 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연약해요. 약하고 잘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세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호포스타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여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감이 좀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이 예감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예감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예감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이 단어인데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일어서는 힘을 뜻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행동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그 기도 내용과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일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와 지혜와 사람과 환경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도록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이여 내가 너희 별빨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시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여전히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